할렐루야. 참 더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감사하게 건강하게 지나게 하신 것을 참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다가 닫지 못해서 그런지 감기에 이제 직방으로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34주년, 제 교회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 이렇게 이제는 선교사의 그 사명들을 띠고 각 주로 퍼져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편에서 보실 때에는 다 같은 하나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뒤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일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모두 잔치하는 기분이고 그런 기쁜 마음입니다. 갈릴리 이 가나에 한그 작은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번 기적 행하심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서 하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궁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 도중에 음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객에게 큰 실례가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는 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피로연같이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막강한 권력이 있어도 문제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죄 아래 팔려 죄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로마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인 신령한 법이 있고 육신의 욕구를 쫓으려는 죄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욕구를 쫓으려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 싸워서 육신의 욕구를 쫓으려는 죄의 법 그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한탄을 해요. 어떻게 한탄을 하느냐? 2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악이 왜 생깁니까? 악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악이 왜 생겨요? 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또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통해서만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손을 두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두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모욕과 저주와 그 고통 이걸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마음으로 이걸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한 생활이 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그 기적이 새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우신 특별한 삶의 제도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기쁘게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복된 가정이 처음 시작되는 곳에 함께 계셨던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마리아의 남편이 죽고 그 육족인 아버지 이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일에서 아들 되는 예수께 문의하고 의지했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는지 확실치 않지만은 마리아 자신도 이 혼인잔치에 그 준비자의 입장에서 당면한 일이 난감해서 혹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입니다. 가나 마을 사람이 아닌데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으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인의 혼인이 보통 일주일에서 길면은 2주일 계속되기도 하는데 며칠이나 경과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는 주님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서로 희희낙낙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즐겁게 보내지 주님이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과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항상 준비되고 여유있고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은 실제로 되어진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9절로 10절에 나가보면 주님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은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문화로 볼 때에는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근데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뭐 자기 어머니 보고 아 무슨 여사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자기 엄마에게 아 무슨 여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좀 깔깔 좀 웃은 적이 있어요. 자 지금 그건 뭐예요? 그 여사님 하는 것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호칭을.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고 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포도주가 부족하여도 어머니가 제게 무엇을 기대하심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표적을 보일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에 취하신 행동을 보게 되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그 대답보다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이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기대와 그 소망에 부응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그 다음 행하신 행동이 뭐예요? 예? 그 다음 반대 행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반대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하실 때라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막 때를 쓰고서 계속 뭘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그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죠. 그런데도 계속 끈질기게 해요.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절합니까? 예.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왜 이런 요청을 하시지?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로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어떠한 분은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말씀을 한 말씀도 흘리지 아니하려고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마리아의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이에요. 아들의 그 핀잔성에 가까운 거절이 있었는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갓난 아기 때 너를 그 저 수백 마일 떨어진 그 애굽까지 너를 피난시키고 그렇게 해서 너를 키워왔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분개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가보게 되면은 가나안 여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때 이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정말 부종한 동물, 상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개 같은 그런 취급을 하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듣기에도 심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여인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자녀의 병낫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이 마음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딸을 죽을 병에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 여섯은 유대인들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요.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 발을 닦는 그러한 물을 준비해 두는 그런 항아리에 집 앞에 이제 놔두죠. 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돌 항아리 하나는 작은 돌 항아리는 뭐 한 70리터 된다니까 이 갤롱으로 하기도 한 18갤롱 그리고 큰 거는 뭐 한 120리터 된대요. 그러면 한 32갤롱 되는 거죠. 그 우리 저 이렇게 드럼통 하나 큰 거 있잖아요. 그게 50갤롱이죠. 예,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 돌 항아리. 그게 제일 큰 동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집은 좀 집이 크면은 큰 걸 갖다 놓았겠죠. 하여간에 그건 뭐예요? 손발 닦는 그런 항아리예요.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예. 이 아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23편 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친대요. 우리의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연회장, 그 하객들과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지금 나오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먼저 저 좋은 거 나왔다가 나중에는 취하고 난 다음에는 순도가 낮은 이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이 집은 반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순종이에요.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 비록 포도주가 아닐지라도 갖다 주라는 말씀에 갖다 주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똑같은 이 상황에 이래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돌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거를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하다가 몰매 맞아요. 야, 너 뭐 맹물 갖고 와서 이러니? 왜? 우린 벌써 머릿속에 뭐부터 계산을 합니까? 이거 물인데 이게 어떻게 포도주가 돼? 이거부터 계산하잖아요.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내가 계산 다 했는데. 내가 계산해서 일어나는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물을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갖다 주면 봉변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될지라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은커녕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내세울 것 같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제가 한 6년여 됐죠, 이제는. 예,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동안에 허리로 무척 고생을 해오며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동원하고 많은 의사도 만나보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너는 수술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또 취소하고 그렇게 하기를 세 번 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기는커녕 숨 쉬는 것도 너무 고통이었어요. 숨 들숨 날숨 할 때 움직이니까 이 허리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물 마신 건 물론 더더욱 못 마셔요. 물 마시게 되면은 화장실 가야 하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몸 갖고 화장실을 가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별거 다 해봤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의술로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 엄청난 MRI를 촬영하면서 그걸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제가 그 순간, 제가 그 정도로 움직이지 못한 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아, 이제 나는 어떡하지? 난 이제 막 낙심돼갖고 이젠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이대로 이런 고통 속에 있다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지? 어리석지?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찾노. 이 입술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의술에 의존해갖고만 병을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내이 병을 주님 아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이 참, 너무나 허구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일어나 걸어라.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에게 어떻게 숨쉬기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걸읍니까? 바로 그 전까지도 우리 형님이 새벽같이 오셔갖고서 말이에요. 각종 저 진통제는 다저 시중에 있는 건다 몰아오셨어요. 안 들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바짝 든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이제 그렇게 통해 자복을 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아주 간단명료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제가 저 주일날에 워크 끌고 왔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 순간 그 몸을 이끌고 워크를 하고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계셨으니까 어머니 그 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조금 몇 발짝 걷어 힘들어하면 좀 앉았다 또 걷고 그렇게 하고. 그것이 6년 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자체를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바다에 그물을 던질 것 같으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하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선교사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그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부릅니다. 예, 얼른 엎드려. 그래서 얘가 그냥 엎드립니다. 자, 이젠 엎드렸어요. 빨리 기어와. 기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의 시킨 대로 기어왔어요. 이젠 일어나서 뛰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빠 품에 와서 달싹 안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놀던 그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어요. 만일 아이가 짜증을 내며 아빠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전적인 순종이 문제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복은 보너스예요. 이 복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는 데 필요한 보너스예요. 메인이 뭐예요? 그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이 복이라는 건요. 여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거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될 때에 이 복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행, 이게 무슨 말이야? 미국에서 무슨 양식이 떨어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왜 우리 저 사랑의 쌀 남기 하곤 하잖아요. LA에서 보면은 뭐 오렌지 카운티도 하대요. 아니 누가 지금 그 쌀푸대를 들고 다녀? 무슨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인데 내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뒤돌아봤어요. 지금요 우리는 그 먹는 건 너무 흔해서 남아서 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뭐 타인정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우리 한인들만 생각을 해도요, 지금 한인타운에는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쌀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신분이 불분명하게 와가지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쌀한 푸대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른대요. 그래서 쌀 나누기 운동이 이렇게 자꾸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식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문제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부족하던 것이 변하여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위기가 변하여 오히려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늘나라의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구별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 기적을 체험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찬송과 넘치는 감사로 사는 저희들 되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